출애굽기 60일법 메시지 율법을 주신 소극적인 방면과 율법의 기능의 소극적인 방면 첫 번째 율법의 낮의 방면에 관한 여러 번의 메시지를 본 후 밤의 방면에 관한 이번 메시지에 이르렀습니다. 성경의 신성한 계시에 따르면 하나님이 사람과 접촉하기 위해 오실 때마다 이 접촉에는 항상 두 방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접촉이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식물과 동물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을 봅니다. 물론 사람은 신성하지 않지만 다른 모든 경우처럼 자신의 종류에 따라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류에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종류에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창조 때의 사람은 하나님 편에 있었으며 그분과 하나였습니다. 창조 때의 하나님과 사람에게는 두 종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종류를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한 종류만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류였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교활한 뱀이 그의 악을 여자의 생각에 주입한 것을 봅니다. 뱀이 그녀에게 질문하고 뱀이 그녀에게 대답한 말은 사탄의 생각의 체현이었습니다. 하와가 뱀에게 말하고 뱀의 질문에 답했을 때 그녀는 마귀의 관념들을 그녀의 생각 속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 사탄의 생각이 이미 그녀 안으로 심겨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의 타락은 먼저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임으로써 일어났고 그런 다음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는 육체적인 행동으로 일어났습니다. 먼저 사람의 생각이 마귀를 편들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마귀의 생각과 말대로 행동했습니다. 결국 사탄의 본성이 사람의 육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생각과 본성이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사람으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 편이 아니고 그분의 종류가 아니게 한 것입니다. 성경이 지적한 바와 같이 모든 죄인들은 뱀, 즉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도 사람들을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타락한 사람은 사탄의 종류대로의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종류가 아닙니다. 이 이유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그를 사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게다가 어느 날 주 예수님은 그분을 배반할 유다를 마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분과 친근한 제자들 중 한 사람을 사탄이라고 부를 수 있었고 거짓 제자를 마귀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타락한 사람이 지금은 사탄의 종류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타락은 사람을 다른 종류의 피조물이 되게 했으며 더 이상 하나님의 종류로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시내 산으로 이끄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종류였습니까? 사탄의 종류였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하나님은 야곱 족속과 이스라엘 자손 모두를 언급하셨습니다. 야곱의 족속과 이스라엘 자손은 다른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야곱 족속이 이스라엘 자손과 다릅니다. 야곱은 어떤 종류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종류였습니까? 분명히 약탈자 야곱은 마귀의 종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타락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처럼 야곱은 마귀의 종류였습니다. 그러므로 야곱 족속이라는 표현은 마귀의 종류였던 사람들의 명칭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종류인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즉 하나님의 왕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내 산으로 이끄셨을 때 그분의 눈에는 그들이 두 종류의 백성, 마귀의 종류인 야곱 족속과 하나님의 종류인 이스라엘 자손으로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 자손이 몇 명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 말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물론 모세는 하나님의 종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었습니다. 아론이 어느 곳에 속했는지를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론은 야곱 족속과 이스라엘 자손 모두 다에 속했던 것 같습니다. 종종 우리의 체험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이스라엘 자손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일과를 마칠 때는 야곱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24장 1절에 따르면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아론은 주님께 올라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아론은 종교적인 회중이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의 의견을 이길 능력을 갖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그 회중은 당연히 종교적인 회중으로 불리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을 섬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론은 백성의 요구가 죄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 겁이 많아서 그들에게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아론은 양편 모두 다에 속했습니다.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편에 또 어떤 때에는 종교적인 회중 편에 속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속했습니다. 그는 매우 신실했고 하나님의 종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율법을 산 위에서 받을 때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은 곳에 위치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디쯤에 있었는가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말은 없습니다. 타락한 후부터 사람의 상태가 하나님의 사람과의 접촉이 낮이 될 것인가 밤이 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그 결정 요인은 하나님의 측면 아닌 사람의 측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측면에는 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밤이 있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은 처음으로 아침과 저녁을 말합니다. 아담시대 전에 사탄과 어떤 천사들과 다른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의 원래의 피조물의 타락 때문에 먼저 밤이 언급됩니다. 이 타락이 밤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타락된 창조를 회복하려고 오셨을 때 그분의 회복의 역사는 다시 한번 낮을 가져왔습니다. 창세기 1장이 저녁과 아침에 대해 말한다는 사실은 밤이 우주의 원래의 타락과 관련되는 반면에 낮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와 관련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회복된 우주 안에서 낮이 밤의 뒤에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체험도 밤에서 낮으로 갑니다. 우리는 밤에서 나와서 낮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타락된 상태 때문에 밤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새로운 낮으로 데려왔습니다. 이 구원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낮으로 들어갔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영적 체험이 영원한 낮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 예루살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더 이상 밤이 없고 낮만 있을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관해 말할 때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현재의 체험 안에서 우리의 밤은 항상 우리의 낮보다 더 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올라가 있을 때보다 내려가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체험 안에서 밤과 낮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발하고 더 이상 밤이 없는 새 예루살렘이 들어갈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개풀에서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접촉하는 것이 낮의 방면인가 밤의 방면인가는 우리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어둠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경우에 율법을 받았던 것은 전적으로 낮의 일이었습니다. 율법의 기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야곱 족속에게는 율법을 받는 것과 율법의 기능 모두가 소극적인 방면, 즉 밤의 방면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인 성경을 주실 때 하나님은 낮의 측면처럼 밤의 측면을 두려는 의도가 없으셨습니다. 그분의 의도는 엄격히 낮의 측면과 관련됩니다. 그러나 참으로 피로 씻음을 받은 자, 즉 그 영으로 거듭난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을 때 밤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자들이지만 여전히 그들의 타락한 상태와 위치에 머뭅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소극적인 배경과 관련된 모든 것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타락된 배경과 우리의 천연적인 배경과 우리의 종교적인 배경을 제쳐두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삼중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주님을 추구하기 시작한 후에도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여전히 이 세 가지 배경의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읽을 때 밤에 있게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은 것이 낮의 체험이었던 모세처럼 되기보다 오히려 그것이 밤의 체인이었던 이스라엘 족속과 같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이 낮의 책이지만 더 많은 이들에게는 그것이 밤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체험 안에서 낮인가 밤인가를 결정하는 요인은 그것을 대할 때 우리의 상태입니다. 수년 전에 나는 성경을 아주 사랑했지만 나에게는 그것에 낮이 거의 없었고 주로 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후 성경은 나에게 온전한 낮의 책이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긍휼로 인해 나의 삼중 비경에서 구출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대하고 주님의 얼굴을 추구할 때 우리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접촉을 낮으로 만들 수도 있고 밤으로 바꾸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상태와 위치와 상황과 신분에 달려 있습니다. 산 밑에 있던 야곱 족속들에게는 율법을 받는 것이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산 꼭대기의 모세에게는 그것이 낮이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접촉이 낮인가 밤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상태라는 것은 영적 체험의 기본 원리입니다. 메시지를 듣는 것도 원칙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메시지가 당신에게 낮인가 밤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전하는 자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만일 당신이 밤에 있다면 메시지는 당신에게 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낮에 있다면 메시지는 당신에게 충만한 빛이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따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나대서의 이 말은 하나님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이 기도한 호렙산의 광야를 통과할 때 다 이루어졌습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은 낮의 말씀을 더하셨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말은 밝은 빛으로 가득합니다. 19장 6절에서 우리는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의도를 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분명히 그것은 백성에게 밤으로 오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낮으로 오셨고 충만한 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분이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분 자신에게로 인도하셨고 그들을 그분의 개인 소유로 취하셨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19장 7절에서 모세는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서 주님이 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진술했습니다. 8절은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긍정적인 대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백성이 그들 자신을 몰랐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으며 주님 앞에서 합당한 위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할 때 주님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임하려고 하셨습니다. 상황이 낮에서 밤으로 바뀌었습니다. 16절은 이 상황의 변화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19장의 첫 부분에는 연기, 불, 떨림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즐거웠으며 하나님은 백성에게 은혜의 즐거운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그런 식으로 대답한 것은 그들이 그들 자신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하나님을 언짢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이룰 수 없고 그들의 위치가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위치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백성은 이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당신은 우리가 반역하는 백성임을 아십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이 거대한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당신 자신에게로 데려다 주심을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또 당신의 선택하심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당신의 긍휼을 앙망합니다. 만일 이것이 백성이 태도였다면 낯이 오래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자신을 알지 못했고 어리석게 대답했기 때문에 그들의 낯은 밤으로 바뀌었습니다. 율법의 선포가 완성되기도 전에 백성은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앞에 두 계명을 어겼습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주님과 함께 있었을 때 백성은 그분에 의해 시험받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고 말합니다. 물론 불은 여전히 산 꼭대기에서 타고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백성은 그것에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불의 광경은 평범해졌습니다. 수주일이 지난 후 그들은 아론에게 그들을 위한 신들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아론은 그들을 심히 꾸짖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런 다음 아론은 백성에게서 금을 받아 그것을 세계에서 형상화시켰습니다. 나중에 그는 그것을 송아지로 주조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그런 다음 아론은 그 앞에 단을 쌓고 다음날이 주님의 절기라고 공포했습니다. 백성이 이튿날에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에게 제물들을 가져갔습니다. 백성은 올바른 제물들을 바쳤으나 그것을 우상에게 바쳤습니다. 얼마나 혼잡합니까? 경배하는 방법이 옳았을 수 있으나 경배의 대상은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혼잡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에게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 지도자들은 송아지들을 만들어서 다른 이로 하여금 그것들을 경배하도록 합니다. 산 밑에 백성의 상황을 알고 계셨던 주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기서 주님은 모세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또 모세에게 그분이 백성에게 진노할 것이며 모세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백성을 멸망시킬 수 있으시며 모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은 여전히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분의 약속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께 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는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과의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명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그의 손에 두 증거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폐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모세가 진중에 내려와서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니라. 증거판들이 깨진 것은 율법이 깨졌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율법의 선포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율법은 이미 깨어져 있었습니다. 모세가 묻자 아론은 그에게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론은 그가 금을 불 속으로 던지자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론을 포함한 백성이 이런 가련한 상태에 있었는데 어떻게 그들이 밤 아닌 다른 율법의 법령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온통 밤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다룸이나 긍휼을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받은 것이 모세에게는 낮이었으나 야곱 족속들인 그들에게는 밤이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봅니다. 호렙산의 이중의미, 하나님의 산. 율법이 주어지는 호렙산에는 이중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산입니다. 이 산은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호렙산에서 아론이 모세를 만났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그를 이 산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그분의 말씀의 낮 안에서 함께 만나야 합니다. 만일 우리 모두가 낮 안에서 성경을 대한다면 우리는 호렙산으로 함께 인도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이들은 말씀을 대할 때 낮에 있고 다른 이들은 밤에 있다면 그게는 논쟁과 싸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같은 성경책이 어떤 이들에게는 낮의 책이 되고 다른 이들에게는 밤의 책이 됩니다. 수세기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때문에 싸워왔습니다. 물론 성경을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책임은 말씀을 읽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읽는 자들이 밤에 있을 때 그들은 성경을 그들의 지엄 안에서 밤의 책으로 만듭니다. 우리의 가르침을 이단이라고 비난한 거짓된 사람들은 밤에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가는 진화를 가르치고 믿는 이들이 신격화되어서 하나님 자신이 되는 것을 가르친다고 주장합니다. 얼마나 엄청난 어둠 속에 있는지, 어떤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우리 안에 그분이 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죄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거나 전능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죄인들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종교의 밤에 있습니다. 그들은 또 천연적인 사람의 밤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낯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그분에게서 태어났으며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소유한다고 계시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따르면 우리는 신성한 본성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우리를 이단이라고 비난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구절에 대한 그들의 해석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성한 본성에 참여한다는 것은 분명히 그것을 누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이해는 낮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밤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을 이단으로 여깁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한영되어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우리의 가르침을 신성 모독이라고까지 주장해 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산 위에 있었을 때 하나님으로 주입되었습니다. 비록 모세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주입은 그의 얼굴에 신성한 빛을 발하게 했습니다. 야곱 족속에게는 두렵고 진노하는 불의 빛이 모세에게는 기쁘고 주입되는 빛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불이 우리를 태우는 불인가 우리에게 주입하는 불인가는 우리의 위치와 상태에 달려있다는 것을 더 암시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함께 있어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친다면 우리는 불이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모세와 함께 서 있다면 불은 우리의 누림이 되고 우리에게 주입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불은 우리 위를 비추거나 우리를 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연합되어서 비출 것입니다. 만일 철이 불 속에 있게 된다면 철은 결국 새빨갛게 될 것입니다. 철이 새빨갛게 된 것은 철이 불과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철이 불 속에 넣어져 불이 철을 달굴 때 불과 철은 하나 됩니다. 그러나 이 불과 철의 연합은 세 번째 물질을 생기게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된다고 말하는 것은 이 연합으로 세 번째 실체, 즉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것이 생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연합에 관한 우리의 가르침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이런 사람들은 밤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연합의 진리가 낮의 놀라운 방면입니다. 그러나 밤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이단의 가르침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긍휼로 인해 낮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어떤 것들을 보고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주님의 주입을 누리고 있습니다. 빛나는 주님의 얼굴 아래 거할 때 우리는 그분의 성분으로 주입됩니다. 게다가 성경은 우리의 체험 안에서 하나님의 호렙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산에서 함께 만나고 참으로 하나 됩니다.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은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시와 이상을 받는 곳입니다. 신의 산. 호렙산은 이중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신의 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계시와 이상을 받는 하나님의 산에서 함께 만난다 할지라도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산이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그들을 오르지 못하게 하신 경계가 나타났습니다. 신의 산에서 백성은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나 이상을 받지 못합니다. 대신 그들 자신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보게 됩니다. 모세와 같지 않은 그들은 멀리서 머물러야 합니다. 호렙산에서 서로 다른 거리에 있는 서로 다른 백성들.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호렙산에서 서로 다른 거리에 서 있었던 적어도 세 부류의 서로 다른 백성들을 봅니다. 아마도 여호수아와 함께 동행한 모세는 하나님을 주입받았던 산 꼭대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70 장로들은 멀리서 경비하고 지켜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멀리 산 밑에 서 있었으며 떨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주입되었고 다른 이들은 멀리서 경비하며 지켜보았고 대다수의 백성은 떨면서 산 밑에 있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체험 안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주입됩니까? 지켜보고 있습니까? 떨고 있습니까? 당신이 있는 곳은 당신의 위치와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